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인 오늘은 사목국 부국장 박혁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평화릅니다. 오늘은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로 맺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하신 일이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해서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여기서 여인이시여 라는 호칭은 우리말 어법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당시 그곳의 어법으로는 어머니보다 더 높은 존칭이었습니다.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라는 말은 단순히 성모 마리아를 보살펴 들었다는 뜻을 넘어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서 자기 삶 안에 모셔 들였다는 뜻입니다. 곧 주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성모님의 신앙과 사랑을 본인의 삶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일인데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신의 교회가 걱정되어서 어머니께 교회를 부탁하신 일입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성모 마리아의 모성애에 당신의 교회를 맡기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하신 일을 이 말씀에 연결해서 신앙인들이 단 한순간도 고아 같은 처지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주님의 사랑은 당신을 잃은 상실감과 슬픔을 성모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 순간에 멈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실감을 겪고는 합니다. 그럴 때 그 상실감을 채워주는 것은 옆에 있는 이들의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잃은 제자들을 향한 성모님의 사랑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주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기에 그리고 너무 자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에 가장 큰 믿음과 순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모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모님을 떠올리면서 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작은 스카폴라에는 성모 마리아나 스카폴라 신심을 장려한 성인 혹은 예수 성심이나 예수 순환을 상징하는 문양이 자수되었습니다. 13세기에 와서는 세속에 살면서도 수도 생활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진심 깊은 평신도들이 스카폴라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회나 제3회 회원들 외에 신심단체에 소속된 평신도들도 스카폴라를 많이 착용하게 되었는데 가슴 넓이만한 것도 있고 간편하고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만큼의 작은 것도 있었습니다. 교황 비오 10세는 1910년 12월 26일 스카폴라 대신에 예수 성신과 성모 마리아의 형상을 각각 양면에 새긴 메달을 반드시 축복하여 지니고 다니거나 작은 형태의 스카폴라를 착용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해냄에서 펴낸 정호승의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가운데 아직도 세뱃돈을 받고 싶다. 어릴 때는 설날이 오기를 왜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설날 하루를 위해 1년을 기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날이 되면 어머니는 설빔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새 옷과 새 신을 손수 입혀주셨습니다. 내복도 꼭 빠지지 않고 마련하셔서 한 번은 나를 발가벗기고 입혀주신 적도 있습니다. 설날 아침에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면 세뱃돈도 두둑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엔 부모님이 학용품값 외에는 돈을 주시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설날에는 세뱃돈을 두둑하게 주셨으니 설날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날은 소득이 아주 큰 날이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설날이 1년에 서너 번 있기를 바랐습니다. 엎드려 절 한 번 하는데 돈까지 얻을 수 있으니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절을 하고 세뱃돈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순이 넘은 지금은 기다리지 않았는데도 설날이 찾아와 설날이라는 감흥조차 사라집니다. 흐르는 세월의 강물에 공연이 인간이 빗금을 그어 설날이라고 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렇지만 설날 아침에 가슴을 활짝 펴고 심호흡을 해봅니다. 서둘러 방석을 깔아드리고 부모님께서 나란히 앉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배를 올립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내가 세배를 드렸을 때처럼 한결같이 새것으로 만원짜리 몇 장을 미리 봉투에 넣어두었다가 꼭 세뱃돈을 주십니다. 공손히 두 손으로 무릎 꿇고 받긴 하지만 어릴 때처럼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릴 때는 세뱃돈을 받으려고 설날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늙으신 부모님께 세뱃돈을 받으면 공연히 마음이 슬프고 아립니다. 더구나 부모님 보시는 앞에서 아이들에게 세배를 받는 일은 정말 쑥스럽습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처럼 세배 자체보다 세뱃돈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세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세뱃돈을 건네주면서 덕담도 건네야 합니다. 아직 세배를 드릴 수 있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올 설부터는 아버님께 더 이상 세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세배를 드릴 수 있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배는 받는 일보다 하는 일이 훨씬 더 기쁩니다. 세배하는 일보다 받는 일이 더 많아지고 세뱃돈을 받는 일보다 주는 일이 더 많아졌지만 저는 아직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고 싶습니다. 세뱃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찾아뵐 웃어른과 스승이 아직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품번호 243번 라장조의 승모의 노래 마니피깟. 이제는 7번째와 8번째 이 작품을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패치보된 시암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은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라는 내용이 음악으로 표현됩니다. 7보된 시암으로 시작하는 라틴어 텍스트 성모의 노래 7번째와 8번째의 작품이었습니다. 내용은 당신 발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일을 끌어올리셨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 자비송 중에 가장 애창되는 곡이 미사곡 8번 이름하여 천사 미사곡이죠. 이 미사곡에 있는 자비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르간 반주와 함께하는 그런 곡인데요. 독일 스트라스부르 대학 그레고리오 성가 연구소 팀 목소리입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회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우 14세 교황이 선출 한 달째인 지난달 8일 세계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민족주의 추세를 비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성령 강림절 미사를 집전하면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편견, 이웃과 우리를 분리하는 안전구역, 안타깝게도 정치적 민족주의에서도 나타나는 배타적 사고방식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특정 국가나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달 8일 콘클라베를 통해 새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 수년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려왔다고 짚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무관심과 증오의 장애물과 장벽을 무너뜨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세상을 괴롭히는 전쟁들을 비판하며 전쟁이 있는 세계 모든 곳에 화해와 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한 달 전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 첫 일성으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이라며 평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보건부 장관 사이먼 브라운은 오클랜드 시티 병원과 그린레인 클리니컬 센터의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1억 4천만 뉴질랜드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오클랜드 시티 병원의 주 건물에 설치된 20년 이상 된 배관이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파손 시 전체 건물의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6일에는 누수 수리를 위해 전체 온수 공급이 10시간 이상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3단계로 진행되며 첫 번째 단계는 구리 배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향후 13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접근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이번 투자는 병원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건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우선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2025년 예산에서 보건 분야에 배정된 1억 6,680만 뉴질랜드 달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병원 인프라 개선을 위한 추가 투자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뉴질랜드 가정이 해외에서 10명 이상의 아동을 입양했으며 그중 한 여성은 아동 밀반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제입양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부족과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에서 입양된 아동들은 법적 보호가 미흡해 착취와 학대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입양된 아동 중 상당수가 18세 이상으로 이들은 종종 재정적 착취나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입양 부모에 의해 통제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뉴질랜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입양 사례를 감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의심스러운 입양 비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 밀매나 착취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아동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9월부터 부모 비자를 도입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부모가 최대 5년간 다중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비자는 한 번 갱신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갱신 전 최소 3개월 이상 해외에 있어야 합니다. 이민부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이 비자가 부모가 자녀와 더 오랜 기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자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후원자여야 하며 건강, 성격, 재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소 1년간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체류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후원자는 다음 중 하나의 재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의 1.5배 이상을 벌어야 하며 부모 한 명 후원 시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가 최소 16만 뉴질랜드 달러의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할 때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안정성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시스트 바르의 전기 분석가 앤드류 하비 그린과 휴 록우드는 보고서에서 2025년 에너지 부족 가능성은 이제 최소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메탄엑스 가스 계약과 적당한 강우량이 결합돼 2025년 겨울이 2024년 겨울의 어려움을 반복할 위험을 완화시켰다고 작성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2026년 겨울이 됩니다. 2025년 겨울보다 더 도전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크 수요와 에너지 측면 모두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겨울을 넘기려면 수력 발전용 호수 수위를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알루미늄 재련소는 다시 수요를 줄여야 할 수 있고 메탄엑스는 발전소에 가스를 판매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헌틀리 발전소의 세 번째 석탄 발전 단위를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천연가스 생산량의 예상치 못한 감소로 인해 산업 생산량 감소, 석탄 사용 증가, 전기요금 상승이 3년 연속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으며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의 대부분은 가스가 확실한 및 확실한 및 추정 매장량에서 잠재적 매장량으로 재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면에 존재하지만 현재 추출이 불가능한 가스를 의미합니다. 뉴질랜드는 겨울철 피크 전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내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6개의 유전에서 추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노동당, 엔제퍼스트, 녹색당이 새로운 해상 탐사를 중단하기로 투표한 것이 이 분야의 투자를 위축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겨울 첫 주에 주거용 부동산 경매장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터레스다시오다렌젯은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의 전국에서 진행된 280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359건, 그 전주 416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활동 감소는 예상된 것으로 시장이 겨울 모드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날씨와 함께 판매 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매에 나온 280채의 주택 중 99채가 경매에서 판매돼 전체 판매율이 약 35%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최근 기준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판매된 주택 중 32%가 정부 고시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가격을 기록했으며 이 수치 역시 최근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다음 주 수치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새로운 정부 고시 가격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관심사는 정부 고시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변동됐는지이지만 정부 고시 가격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가치 인식 및 그들이 수용하거나 지불할 준비가 된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경매에서의 판매 가격 대비 정부 고시 가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서는 이를 요리나 난방에 사용하는 가구들에는 환영받지 못할 소식일 수 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는 이전 전망에서 연간 가스 생산량이 2029년까지 100페타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정된 전망에 따르면 그 수준이 내년에는 달성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컨슈머 엔젯의 파워 스위치 총괄 매니저인 폴 포지는 주택용 가스 사용량이 국가 전체 가스 소비량의 약 4%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스 공급이 가정용으로 완전히 고갈될 가능성은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 가구와 임차인은 가스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어 비용이 상승하는 반면 부유층 가구는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의 조언은 가구 내 가스 기기가 수명을 다했을 때 전기 대체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푸게는 46%의 가구가 어떤 형태의 가스를 사용하며 올해 가스 가격의 평균 10% 인상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상업위원회는 4년간 가스 파이프라인 요금의 연간 평균 3.8% 인상을 승인했으며 이는 일반 가구에 연간 약 $48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호주 해군 함정 HMAS 캔버라가 6월 4일 뉴질랜드 쿡 해협을 항해하던 중 내비게이션 레이더가 5GHz 주파수를 통해 타라나키와 말버러 지역의 무선 인터넷 및 라디오 서비스를 방해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통신 이용자 협회의 CEO 크레이그 영은 이 사건이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레이더 신호가 일반 브로드밴드보다 강해 해당 주파수를 점유함으로써 지역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지금의 라디오 스펙트럼 공유 방식에는 약점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P넷 기술 관리자인 샘 제임스는 이와 같은 사건은 드물지만 서비스는 설비는 설계대로 작동했으며 다만 방문 중인 군함이 주파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더 원인이 파악되자 HMAS 캔버라는 즉시 주파수를 변경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서비스는 빠르게 복구됐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농촌과 지역사회 기반의 고정 무선 서비스가 스펙트럼 충돌의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제임스는 미국과 호주에서는 이미 3GHz 및 6GHz 대역을 개방해 지역통신 사업자에게 더 넓고 안정적인 주파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뉴질랜드도 해당 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현재 국지적으로 비를 동반한 폭풍 현상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오후 들어들면서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역시 계속해서 비가 오겠으며 저녁쯤 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의 이선재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Girl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이어서 KCR 성경 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네,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꼽아온 주제는 바로 후회라는 주제입니다. 정확하게는 과거의 기억이 내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순간에 대해 성찰하려고 합니다. 성서 구절은 이사야 예언서 3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좀 함께 볼까 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달리 먼저 성서 구절을 읽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체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히즈키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피 통곡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렸다. 가서 히즈키야에게 말하여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자, 내가 너의 수명에다 15해를 더해주겠다. 5절까지의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사실 6절하고 8절이 이어지면서 아시리아 임금의 소나기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구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주님의 그 말씀 신탁 내용이 덧붙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들었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찰할 주제인 후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힘을 얻게 되는 때, 후회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미 지나간 일들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한 일이나 그리고 그 했던 일의 결과가 현재에 다시 돌아와서 나와 마주할 때 그렇게 기억이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처 하지 못한 일을 뒤늦게 반성하거나 아쉬워할 때 우리가 가진 기억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후회라고 말하는 이 순간은 보통 기억을 통해서 나의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루어집니다.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이루지 못했던 성취들을 점검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한 감정과 함께 후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또 후회는 기분 좋은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후회라는 말 안에 내가 했어야 했을 일과 내가 냈어야 할 용기 그리고 이루기를 바랬었던 열매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후회는 과거의 기억이 힘을 얻게 되는 때이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내가 품었던 지향과 노력, 이루지 못한 결과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반성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후회는 새로운 희망과 결심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미처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라는 희망도 그 안에 섞여 있고 또 내가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겸손한 바람과 하느님께 기대는 그런 기댐도 깃들여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고 믿음의 결과가 후회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라는 것이 없다면 다 이루었다고 여긴다면 오롯이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8장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히즈키야는 이 후회라는 감정, 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성서는 히즈키야가 슬퍼하면서 통곡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히즈키야는 왜 통곡하고 있을까요? 성서 본문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통곡하는 건지 아니면 미처 이루지 못한 과거의 일들에 대해 후회하는 것인지 성서는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눈물 전에 그가 통곡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느님께 기도하며 슬피 통곡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만 두고 보았을 때 참 기도다운 기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죽음을 미리 알게 된다는 것도 꽤나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당신께서 나의 지향도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희망하며 슬퍼하고 있긴 하지만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히즈키야는 하느님께 분노하고 있지 않잖아요. 또 기도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누가 하느님 앞에서 감히 스스로를 성실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내세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 기도의 내용 또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개를 돌리고 벽을 보고 한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 일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히즈키야에 대한 이사야서의 해석이 호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히즈키야의 기도를 듣고 기록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이사야 예언서를 편집한 누군가가 히즈키야 왕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어오는 그 6절부터 8절 이야기는 아시리아 제국이 그 북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었던 그 예루살렘 성읍이 어떠한 이유로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시리아 제국 때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살아남았었거든요. 거의 모든 도시들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짓밟혔지만 예루살렘 한 성읍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뭐 성서의 편집자들이, 성서의 저자들이 해석한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히즈키야의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부분, 아 주님이라는 그 탄성이 더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히즈키야가 내뱉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기도할 때 아 주님 이러면서 현재에 있는 이 모든 감정과 또 주님께서 마치 내 앞에 당신으로 서 계신 것처럼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만큼 더 절실하다는 표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뱉을 수 있었던 기도의 시작은 어쩌면 히즈키야로 나오는 히즈키야가 바쳤다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았을 때 그가 평소에 하느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드러내주는 것 같기도 해요. 평상시에 주님과 대면대면 하다가 이런 결정적일 때 주님께 과연 온 마음으로 앞에 계신 것처럼 한탄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의 짧은 상상이기는 하지만 히즈키야가 바쳤다고 하는 이 한숨과 주님의 이름에 대한 외침은 그가 살면서 그분과 함께 맺어온 관계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억해달라고 청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조차도 잘 모르는 나의 선의를 알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미처 다 하지 못한 나의 정성을 봐주시고 당신이 기억하고 계시는 나의 숨은 노력 또한 다시금 알아봐 달라고 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회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사실 후회라기보다는 깊은 믿음의 표시이기도 하겠습니다. 뭐 후회라고 불러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후회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후회에 대한 성찰, 기억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 순간에 대한 성찰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특별히 한 화가에 대한 작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가는 제가 일전에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반고흐입니다. 이 반고흐가 어떤 화가인지는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여기고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반고흐의 여러 그림 중에서 영원의 문에서라는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인터넷 핸드폰으로 영원의 문에서 반고흐 치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를 반고흐는 두 번 그렸어요. 한 번은 색이 칠해지지 않은 형태로 그렸고 한 번은 색이 칠해져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으면 그 그림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 두 번 그렸습니다. 사실 첫 번째 그림을 그릴 때에는 1882년에 첫 번째로 그렸고 그 다음에 삶을 마감하기 몇 달 전에 이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몇 점 다시 그리면서 이전과는 달리 색을 칠해서 이 영원의 문에서라는 그림을 다시금 그립니다. 그림을 간단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실로 보이는 곳에 나무 마룻바닥에 나무 의자를 놓고 사선으로 앉아서 파란색의 위아래 옷을 입은 노인이 그 나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노인의 오른쪽 발 옆에는 장작불이 떼어져 있어서 모닥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날로 오겠죠. 노인은 신발끈도 풀지 않고 구두를 신은 채로 거실에 불을 쬐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많이 그 숱이 사라졌고 흰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눈에 띄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바로 두 손으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눈부터 시작해서 모든 얼굴을 손가락도 미처 다 펴지 못한 상태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손 틈으로 노인의 하얀 수염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하튼 노인의 옷 색깔은 파란색이고 이 파란색 옷은 그 그림의 어느 다른 색깔과도 일치하지 않는 그 노인의 옷 색깔만이 파란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말까지도 같은 파란색으로 보여요. 실제로 이 두 번째 그린 색깔이 칠해진 이 영혼의 문에서라는 그림은 이전에 색이 없이 비슷한 형태의 그렸던 그림을 반복한 그림입니다. 이전에는 색이 입혀져 있지 않았던 그림을 삶의 마지막 즈음에 다시 그렸던 그림은 색이 입혀져 있습니다. 반 고흐는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는 정신병원을 삶의 말년에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렸었던 것 같아요. 눈에 띄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의 옷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그 벽난로의 불, 빨간색, 노란색의 색깔과 좀 대비되는 파란색입니다. 물론 이 파란색이 현실의 기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반 고흐가 어둠 그리고 밤을 그릴 때 자주 사용했던 그 파란색을 좀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노인은 당연히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회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만하죠. 그리고 반 고흐가 자주 어둠을 표현하면서 썼던 색을 옷으로 입고 있는 만큼 그 후회라는 어둠에 쌓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반 고흐는 삶의 마지막 즈음에 그 한창 힘들 때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마주할지도 모를 그 후회, 아쉬움, 그 절망과 죄책감에 대해 미리 시간을 앞질러서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책이 반 고흐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저 추정만 할 뿐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 영원의 문에서라는 제목이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언젠가 그림 속의 노인처럼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 그의 삶이 온통 후회로 가득 찰 것을 반 고흐는 미리부터 두려워하고 후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후회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겠죠. 아니면 성서 본문의 히즈키야처럼 자신의 일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왜 반 고흐는 이 삶의 마지막 즈음에 그 몇 년 전에 연필로 그렸던 그림을 다시 색을 입혀서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그림을 처음으로 그렸을 적에 그 시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반 고흐가 사랑에 빠졌을 때거든요. 1882년에 그는 시엔이라고 자신이 이름을 붙인 거리에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둘의 관계가 다소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엔이라고 반 고흐가 이름 붙인 여인은 어디서 얻었는지 모를 아이도 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 고흐는 이미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그녀와 혼인생활을 꿈꾸고 주변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에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을 후원하던 이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유일하게 편지를 주고받던 동생 테오와의 관계도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관계는 그 시엔이라고 하는 여인이 반 고우의 곁을 떠나면서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반 고우가 시엔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가 테오라는 동생한테 남겼던 편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런 고난을 모두 피하면 그녀 생애에 완전히 새로운 한 시기가 열릴 거야. 그녀의 청춘은 무참하게 끝나 지나가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녀의 요한의 불은 그 때문에 더욱 생기를 머금게 될 거야. 한여름 폭염이 지난 뒤 나무들이 생기 있게 어린 가지를 새로 뻗어내는 것을 알지 비바람에 시달린 늙은 잎 위를 새로 난 어린 잎이 뒤덮는 거야 라고 동생한테 자신이 사랑한 시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반 고우가 시엔을 돌보면서 했던 일은 시엔이 병을 얻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엔을 열심히 돌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 고우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 걸까요? 그것보다 저는 더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 고우는 어쩌면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젊었을 때 놓쳤었던 이상적인 무언가를 다시금 찾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여서 거리에서 몸을 팔고 있는 그녀였지만 그녀 안에서 고우는 빛나는 무언가를 봤다고 그래서 그녀를 사랑으로 구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반 고우의 첫 번째 꿈은 목회자였거든요. 개신교 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반 고우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보리나주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서 탄광에서 일하는 그 광부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첫 번째 일을 시작합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그 탄광 쪽에서 목회자를 꿈꾸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고 또 그들을 나중에 기억하면서 그림을 작품을 남기면서 그가 이루고자 했었던 그가 꿈꾸었던 이상을 다시금 나중에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추정인데 어쩌면 시인과의 관계도 그러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항상 반 고우한테는 그 영원,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꽤나 중요했기 때문에 시인이라고 하는 비록 거리에서 몸을 팔고 있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녀를 사랑으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탄광 지역에서 반 고우가 꿈꿨던 목회자의 꿈은 결국에는 좌절됩니다. 그 교단에서 반 고우가 이제 그 학업적으로 미처 일을 이루지 못해서 받아들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목회자의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엔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이전에 그가 가난한 그 광부들과 함께 있으면서 충만하게 누렸던 그 삶의 이상, 삶의 찬란함을 거꾸로 이루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맥락에서 반 고우가 그린 그 영원의 문에서라는 그림을 다시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원의 문에서라는 그의 첫 번째 그림, 시엔과 있었을 적에 그렸던 그 그림을 삶의 마지막 즈음에 다시 그리면서 반 고우는 자신이 이루고자 애썼던 그 이상과 찬란히 빛나던 그 가치들, 열정들, 시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고자 했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다시금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얼굴을 감싸주고 있는 노인이기에 당연히 후회와 어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와 뒷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로 자신이 꿈꿨던 이상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8년 후에 정신병원을 나가려고 애쓰던 삶의 마지막 즈음에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이루고 싶었을 무언가였다고 후회하며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성찰하는 것처럼 그 후회 속에 믿음을 담아내며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 고은은 이전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두려워했다고 미리 앞질러서 두려워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후회를 아프게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그의 그림을 보며 우리가 결론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했던 것과는 별개로 그는 그의 삶 안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희망하고 구원과 사랑을 꿈꿨고 그 이전에 찬란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반 고흐가 이 그림 안에서 쓰고 있는 이 파란색을 주로 사용한 그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도 검색해 보시면 밤하늘이 파란색과 검은색이 서로 섞여 있는 것처럼 마치 물속에 물감이 타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바람이 불어 그 색들이 서로 섞이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밤하늘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노란 하얀 별들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그림에서도 파란색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색이죠. 그런데 반 고흐는 자신의 동생 테오한테 이런 글도 남기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있는 별은 나를 꿈꾸게 하지. 왜 우리는 프랑스 지도 위에 있는 점들과 같이 저 별에 갈 수 없을까? 타라스콘이나 루앙에 가기 위해서 프랑스의 지역 이름입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야 하는 것처럼 저 별에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겠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반 고흐는 이렇게 그 밤하늘의 별을 그리면서 그곳에 가지 못한 현실을 아파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슬픔이라고만 이야기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슬픔, 이 한계는 당연히 그 별에 가 닿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있는 슬픔이거든요. 그래서 반 고흐가 그 영원의 문에서라는 그림에 의자에 앉아있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노인의 옷을 어둠과 밤하늘과 비슷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삶의 마지막에 있을 그 후회를 미리 앞질러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회는 그 이루어야 할 무언가에 대한 기대, 희망도 함께 품고 있잖아요. 반 고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히지키야의 후회도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히지키야는 말씀드렸듯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자로부터 너의 집안 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삶의 마지막에 대해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후회와 두려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히즈키야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피 통곡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슬피 통곡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있다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바람이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은 알려줍니다.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바란 만큼 주님 앞에서 슬퍼하며 통곡할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이제 히지키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히지키야의 후회를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께서 당연히 받아들여 주시고 좋게 보아주셨습니다. 그의 그 슬픈 통곡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이겠죠. 그가 한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15해를 더해주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 신탁을 내리십니다. 이 이사야서 그 38장 5절까지 8절까지의 내용은 열왕기 하권 20장에도 나옵니다. 뭐 물론 이사야서의 내용의 본문이 조금 더 짧기는 한데 함께 참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히즈키야가 했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지만 15해를 더 살고 히즈키야가 삶의 마지막을 대할 때, 마주할 때 그 이전에 슬피 통곡했던 마음들은 다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온전히 다 이루었고 다 떳떳하다. 하느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모든 것이 다 충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만큼 그가 삶 안에서 하느님의 그 손길을 하느님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을지라도 강렬하게 체험하고 이끄심을 느꼈다는 그 반증이겠죠. 여하튼 히즈키야는 15해를 더 살고 자신의 후회를 마감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 유한한 삶을 살지만 무한한 영원을 갈망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후회는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히즈키야가 자신의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슬피 울며 통곡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가 더 필요로 했던 시간을 채워주셨다. 거기에서부터 히즈키야의 그 마음과 흡족함이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고 히즈키야는 마지막의 순간에 또다시 하느님께 지금 했던 기도처럼 당신께서 나의 선한 의지와 숨어있는 노력도 다 봐주십시오라는 의도의 기도를 또다시 반복했을 것이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거든요. 나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잘 못 봤었던 나의 노력과 나의 선의를 바로 하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의 믿음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반고흐의 얘기로 돌아가서 똑같은데 반고흐도 히즈키야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상상이 듭니다. 굳이 이전의 기억이 묻어있는 그림을 가장 힘들었던 그때에 끄집어낸 것은 자신이 젊었을 적에 찾아 헤맨 하느님께 자신의 순수했던 그 선함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이라고 이름 붙인 그 하느님 앞에서 비록 얼굴을 감추고 후회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걱정하고 반성하고 회한하는 것이겠지만 그 후회라는 그 마음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선함을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믿고 희망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했을 그때의 그림을 다시 그렸던 것 같아요. 반고흐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히즈키야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15해를 선물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선물로 주셨던 그의 삶에 그가 바라는 삶을 조금 더 덧붙여 주십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갈망과 그의 후회와 그의 바람까지 또 그의 과거와 현재까지 히즈키야 대신에 선물로서 더 받아들여 주신 것이겠죠. 이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 즈음에 함께 이 후회라는 주제로 성찰하시고 삶을 하느님께 정향시키시면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 피드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로사라는 분께서 이한석 신부님 안녕하세요. 간만에 들어왔습니다. 분노가 너무 심하면 본인에게도 안 좋으니 너무 휩쓸리면 안 되겠지만 풀리기 힘든 문제는 충분히 대화하고 풀어나가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끝자리에 4690 쓰시는 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 생각합니다. 좋은 기도문을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읽고 외우며 바치기도 하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 분심, 후회 그런 것들이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심이나 후회도 기도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딱 그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러한 분심, 후회라고 이름 붙여질 것도 사실 하느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주간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한 주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삶. 아무튼 주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하느님께서 각자를 부르셨을 때의 상태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내리는 지시입니다. 누가 할례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할례받지 않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만이 중요합니다.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대로 지내십시오.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이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여도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이미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대로 하느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혼인과 미혼. 미혼자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현재의 재난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대는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갈라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아내와 갈라졌습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인하는 이들은 현세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면하게 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이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약혼녀에게 잘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열정까지 넘쳐 혼인해야 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 두 사람은 혼인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으로 뜻을 단단히 굳히고 어떠한 강요도 없이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힘이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였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약혼녀와 혼인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혼인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재혼.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혼인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과부도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나 역시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이른바 신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그대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의 약한 양심도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한 그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
사랑 놀라운 사랑.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제일파트너스 이정규 회계사 JP에듀케이션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9월부터 부모 비자, 페런트 비자를 도입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부모가 최대 5년간 다중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 OpenAI가 인공지능 도구를 캠퍼스 생활 전반에 통합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선출 한 달째인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8일 세계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민족주의 추세를 비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성령 강림절 미사를 집전하면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편견과 이웃과 우리를 분리하는 안전구역, 안타깝게도 정치적 민족주의에서도 나타나는 배타적 사고방식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특정 국가나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달 8일 콘클라베를 통해 새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 수년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려왔다고 짚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무관심과 증오의 장애물과 장벽을 무너뜨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세상을 괴롭히는 전쟁들을 비판하면서 전쟁이 있는 세계 모든 곳에 화해와 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한 달 전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 첫 일정으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리라며 평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보건부 장관 시미언 브라운은 오클랜드 시티 병원과 그린레인 클리니컬 센터의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1억 4천만 뉴질랜드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오클랜드 시티 병원의 주 건물에 설치된 20년 이상 된 배관이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파손 시 전체 건물의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6일에는 누수 수리를 위해 전체 온수 공급이 10시간 이상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3단계로 진행되며 첫 번째 단계는 구리 배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향후 13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접근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이번 투자는 병원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건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우선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2025년 예산에서 보건 분야에 배정된 1억 6,680만 뉴질랜드 달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병원 인프라 개선을 위한 추가 투자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9월부터 부모 비자, 페런트 비자를 도입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부모가 최대 5년간 다중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비자는 한 번 갱신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갱신 전 최소 3개월 이상 해외에 있어야 합니다. 이민부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이 비자가 부모가 자녀와 더 오랜 기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자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후원자여야 하며 건강, 성격, 재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소 1년간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체류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후원자는 다음 중 하나의 재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1.5배 이상을 벌어야 하며 부모 1명 후원 시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가 최소 16만 뉴질랜드 달러의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할 때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안정성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뉴질랜드 가정이 해외에서 10명 이상의 아동을 입양했으며 그중 한 여성은 아동 밀반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제입양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부족과 아동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헤이그 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에서 입양된 아동들은 법적 보호가 미흡해 착취와 학대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입양된 아동 중 상당수가 18세 이상으로 이들은 종종 재정적 착취나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입양 부모에 의해 통제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민 뉴질랜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입양 사례를 감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의심스러운 입양 비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 밀매나 착취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아동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서는 이를 요리나 난방에 사용하는 가구들에는 환영받지 못할 소식일 수 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는 이전 전망에서 연간 가스 생산량이 2029년까지 100페타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정된 전망에 따르면 그 수준이 내년에는 달성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컨스머 엔젯의 파워 스위치 총괄 매니저인 폴 퓨지는 주택용 가스 사용량이 국가 전체 가스 소비량의 약 4%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스 공급이 가정용으로 완전히 고갈될 가능성은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저소득 가구와 임차인은 가스 네트워크에서 소외돼 비용이 상승하는 반면 부유층 가구는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조언은 가구 내 가스기기가 수명을 다했을 때 전기 대체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북에는 46%의 가구가 어떤 형태의 가스를 사용하며 올해 가스 가격의 평균 10% 이상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상업위원회는 4년간 가스 파이프라인 요금의 연간 평균 3.8% 인상을 승인했으며 이는 일반 가구에 연간 약 $48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포시스바의 전기 분석가 앤드류 하비 그린과 휴 럭우드는 보고서에서 2025년 에너지 부족 가능성은 이제 최소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메탄엑스 가스 계약과 적당한 강우량이 결합돼 2025년 겨울이 2024년의 겨울의 어려움을 반복할 위험을 완화시켰다고 작성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2026년 겨울이 됩니다. 2025년 겨울보다 더 도전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크 수요와 에너지 측면 모두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겨울을 넘기려면 수력발전용 호수 수위를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알루미늄 제련소는 다시 수요를 줄여야 할 수 있고 메탄엑스는 발전소에 가스를 판매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헌틀리 발전소의 세 번째 석탄 발전 단위를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천연가스 생산량의 예상치 못한 감소로 인해 산업 생산량 감소, 석탄 사용 증가, 전기요금 상승이 3년 연속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으며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의 대부분은 가스가 확실한 및 추정 매장량에서 잠재적 매장량으로 재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면에 존재하지만 현재 추출이 불가능한 가스를 의미합니다. 뉴질랜드는 겨울철 피크 전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내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6개의 유전에서 추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노동당, 엔제퍼스트, 녹색당이 새로운 해상 탐사를 중단하기로 투표한 것이 이 분야의 투자를 위축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겨울 첫 주에 주거용 부동산 경매장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터레스다 시오다렌젯은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의 전국에서 진행된 280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359건, 그 전주 416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활동 감소는 예상된 것으로 시장이 겨울 모드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날씨와 함께 판매 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매에 나온 280채의 주택 중 99채가 경매에서 판매돼 전체 판매율이 약 35%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기준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판매된 주택 중 32%가 정부 고시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가격을 기록했으며 이 수치 역시 최근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다음 주 수치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새로운 정부 고시 가격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관심사는 정부 고시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변동되었는지이지만 정부 고시 가격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가치인식 및 그들이 수용하거나 지불할 준비가 된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경매에서의 판매 가격 대비 정부 고시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호주 해군함정 HMAS 캔버라가 지난 6월 4일 뉴질랜드 쿡 해협을 항해하던 도중 내비게이션 레이더가 5GHz 주파수를 통해 타라나키와 말버러 지역의 무선 인터넷 및 라디오 서비스를 방해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통신 이용자 협회의 CEO 크레이그 영은 이 사건이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레이더 신호가 일반 브로드밴드보다 강해 해당 주파수를 점유함으로써 지역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지금의 라디오 스펙트럼 공유 방식에는 약점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P넷 기술 관리자인 샘 제임스는 이와 같은 사건은 드물지만 설비는 설계대로 작동했으며 다만 방문 중인 군함이 주파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더 원인이 파악되자 HMAS 캔버라는 즉시 주파수를 변경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서비스는 빠르게 복구됐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농촌과 지역사회 기반의 고정무선 서비스가 스펙트럼 충돌에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스펙트럼의 명확한 할당, 인프라의 보건력 강화, 중요 서비스가 레이더 스왑 하나에도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7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러 주요 뉴스에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90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중국 유학생 환영과 부정적 조치 철회 요구가 오갔습니다. 이는 미중 간 긴장 완화 신호로 해석되며 시장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예금금리를 2%로 조정했습니다. 물가 전망은 소폭 하향됐으며 리카르트 총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말기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는 7월 추가 인하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24만 7천 건으로 나타나 고용시장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 후 반등했고 유럽 금리 상승과 맞물려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주식시장은 큰 변동이 없이 마감됐으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공개적 갈등은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질랜드 금리 시장은 단기채 중심의 강세를 보였고 오늘 밤 미국 고용보고서가 시장에 추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뉴질랜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은행 대시보드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 은행 대출의 약 66%가 주택 관련이며 이는 지난 2018년 58%에서 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체 은행 대출 잔액 5,560억 달러 중 3,680억 달러가 모기지 대출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형은행들이 이 추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ANZ는 전체 은행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59%에서 72%로 13%포인트 확대했으며 ASB는 65%에서 69%, BNZ은 47%에서 57%, 웨스트팩은 60%에서 67%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BNZ은 여전히 가장 낮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인상적입니다. 이처럼 대출 포트폴리오가 주택시장에 치우친 상황은 농산물 바구니에 계란을 몰아넣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택시장 변동성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 하락 시 은행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분산을 강화하고 주택 외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 주요 은행들은 모기지 대출 중심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으며 이는 집중 리스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감독 기능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로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챗GPT 개발에서 OpenAI가 인공지능 AI 도구를 캠퍼스 생활 전반에 통합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대학생들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AI 조교의 도움을 받아 학습과 진로 설계를 하고 교수들은 수업별 맞춤형 AI 학습봇을 제공합니다. 또 취업지원센터는 면접연습용 AI 채팅봇을 운영하고 학생들은 시험 전 AI 음성 모드를 켜고 구술 퀴즈를 받는 등 교육의 전 과정이 과정에 AI가 개입된다고 NIT는 설명했습니다. 오픈 AI는 이를 AI 네이티브 대학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오픈 AI의 교육부문 부사장 리아 벨스키는 과거 대학이 이메일 계정을 제공했듯이 미래에는 모든 학생이 개인 AI 계정을 갖게 될 것이라며 AI가 고등교육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픈 AI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을 대상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과 맞춤형 챗봇 생성 기능이 포함된 챗 GPT 에듀를 지난해부터 유료 판매 중입니다. 또 챗 GPT를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학생들을 겨냥해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직접적인 마케팅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에 반발이 일어난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입을 명령한 주 방위군 300명이 8일 현지 시간 LA 도착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오전 LA 주의 지역 세 곳에 주 방위군 총 300명이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논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오늘 투입된 주 방위군은 이런 유형의 군정 상황 대응을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병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논 장관은 주 방위군 병력이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 수행을 위한 안전을 제공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2020년 일어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가자지구 지도자인 무함마드 신화르의 시신을 확보했다고 8일 현지시간 공식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남부사령부가 수행한 작전과 신원 확인 작업 결과 무함마드 신화르의 시신이 칸 유니스의 유력 병원 땅굴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관련 영상과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식 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시정률은 매우 낮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수행한 온라인식 의약 불법 유통 행위 실태조사가 보고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7,519건의 온라인식 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의약품 광고 및 구매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마약류로 전체 적발 건수의 31.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이었고 주로 메신저와 SNS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메신저에서 적발된 21,990건 중 대부분이 마약류 불법 유통이었으며 특정 아이디는 최대 2,834회까지 반복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약 판매로 적발된 상위 메신저 아이디 20개 중 12개가 조사 당시에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일반 쇼핑몰과 오픈마켓에서 대부분 적발됐습니다. 일반 쇼핑몰에서 적발된 의약품 불법 유통 건수는 해당 쇼핑몰 전체 적발 건수의 82.7%에 달했으며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유통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유통 적발 이후 시정 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제품이 그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의료기기의 재판매 비율이 높았고 이는 구매 대행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의 낮은 시정률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9원 6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7원 8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1원 4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오전 현재 비를 동반한 폭풍 현상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오후 들어들면서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역시 계속해서 비가 오겠으며 저녁쯤 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재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정규 회계사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1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입니다. 타마키 마카우라우에서 마따리키 페스티벌 2025를 진행합니다. 마오리 새해를 맞아 타마키 마카우라우에서 펼쳐지는 마따리키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25년 6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오클랜드 지역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다양한 행사와 활동이 펼쳐집니다. 이 축제는 오클랜드 시의회와 나카티 타마오호 부족이 함께 주최하며 마오리 문화와 환대를 기념합니다. 오클랜드 타운홀에서의 리아홀 공연입니다. 2025년 6월 19일 오클랜드 타운홀에서는 마오리 아티스트 리아홀과 오클랜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누 아우테 키트데이 안내입니다. 6월 25일 오클랜드의 타카파라 와우에서 전통적인 마오리 연날리기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타리키 페스티벌의 마타리키 온 더 무브입니다. 7월 1일, 8일, 15일 스타돔과 협력하여 마타리키 별자리를 가상으로 여행하며 현대 마오리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테 타우마타 카파 하칸네입니다. 6월 25일, 26일과 7월 2일, 3일, 9일, 10일, 16일에 오클랜드 전역의 쇼핑몰에서 카파 하카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테코라코라 7월 16일 마타리키 페스티벌의 주요 음악 행사로 마오리 아티스트의 라이브 공연과 음식 부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토키테파카 2025 공원 속 예술 안내입니다. 토키테파카는 웨스트 오클랜드 학교들과 테 카네라우 아 마키 부족이 함께 만든 예술 전시입니다. 이 전시에는 어린들의 작품을 통해 마타리카가 나에게 의미하는 것을 표현하며 오랑기니하 파크, 핸더슨 파크, 바누이 도미인 등 웨스트 오클랜드 공원에서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